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작정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은 그 혼자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군병들을 데리고 또 죄수들도 같이 데리고 그래서 한 때를 이루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배도 타고 가야 되고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이제 그 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복음 전도를 위해 이 소아시아를 지중해 연한 소아시아를 이렇게 다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죄수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이사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처지는 바뀌었지만 전에는 자유인으로 자기가 뭐 원하는 배를 타고 또 원하는 사람들과 가는 거였고 지금은 죄수로 원치 않는 다른 죄수들과 또 강압적인 그런 군병들에 의해서 호송당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속에 관한 거예요.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행 속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송되는 여행이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이 병을 잘 치료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병 환자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와 환자가 아닌 일반인과 환자 가족 그럼 일반인이죠. 근데 거기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환자와 환자 아닌 사람 병실에 병원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잘 지나가고 또 그 시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저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이 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생겼습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게 잘 진행되다가 뭐 여행이고 또 뱃길이고 잘 진행되다가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리하면 미항에서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는 더 위에요. 지중해 더 위. 거기가 더 편해요. 거기서 우리가 겨울을 납시다. 미항에 그냥 좀 머물러 있으면 될 텐데. 무리하게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움직이는 거,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움직이는 이거는 우리 하물과 배와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느냐? 우리 베닉스로 가서 쉽시다. 베닉스가 겨울을 나기 더 좋습니다. 이런 선장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던, 함께 있지 않던, 그에게 능력이 있던 없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는 죄수일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갈리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내 뜻대로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꼭 또 어리석은 사람이 그 조언을 또 무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또 그걸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항이고 베닉스가 이렇게 해변을 따라 가는 길이라 안전하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섬에서부터 불어오는 광풍이 있었던 거예요. 바다로 나오는 광풍. 아니 바다에서 육지로 광풍이 불지 바람이 불지 근데 그런 광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고 유명한 이제 바람인 겁니다. 태풍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섬에서 바다로 부는 광풍에 밀려서 해안을 끼고 가다가 광풍이 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바다 한복판으로 밀리게 된 상황. 그런 게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될 즈음에 우리가 하면은 잘 되겠다 하고 딱 시작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국제 경기가 그냥 바닥을 친다든지 혹은 뭔가 큰 어떤 금융 위기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막 어려움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예측하려고 했으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또 용기 있는 자들이 또 자기 또 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언 듣지 않는 겁니다.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또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미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몇 날 며칠이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바람에 이 풍랑에 휩쓸려서 이제 지중해 한복판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죽었겠거니 했을 때 아까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렇게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말하되 여기까지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 신앙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속하는 것이에요. 속한 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한 사람 그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어리석음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4절 또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조언을 물리치고 또 이런저런 경고를 무시하고 재앙을 향해 한치 앞을 모르고 나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있겠습니까? 만날 사람이 있어요. 만날 사람. 가이사 앞에. 바울은 가이사 앞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으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근데 이 축복된 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에게 속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바울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바울과 함께하는 자도 다 주마. 그 은혜가 이렇게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고 만나게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네, 뜻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아주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획이 있고 바울 옆에 사람에게 계획이 있고 바울 옆에 옆에 사람의 계획이 있고 바울과 함께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함께 가며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바울을 통해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 이렇게 부침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고 가라앉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계획이구나. 때로는 나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야,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또는 내가 함께 있음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야,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구나. 내가 옆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요. 신비한 계획들이에요. 오래 살다 볼 일이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래 사니까 놀라운 일을 봐요. 그러면 오래 산 게 잘못이겠어요? 오래 산 게 손해본 겁니까? 오래 살고 보니까 이런 일도 보는 거죠. 좋은 표현이에요.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다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또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날들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25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믿어야 되겠어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 함께하는 자를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가이사는 뭡니까? 난 필요 없습니다. 난 여기서 죽을래요. 난 여기서 고만할래요. 천만의 말씀. 믿으니까 아 이걸 믿구나. 이게 있구나.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여보시오들 정신 차리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면 사랑도 없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말종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소망이 있습니다. 예, 저번에도 전도를 하다가 어느 불교인을 만났는데 딱 전도제를 주려고 하니까 전 불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보셨나요? 아니요. 교회 가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교회 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가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를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싫어요! 하고 휙 도망가더라고요. 전도가 쉽지 않은데 오늘 하나 전했다. 오늘 하나 전했다. 소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 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기회를 얻은 거예요. 교회를 못 갔어도, 교회를 한 번 못 갔어도. 얼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딱딱딱 전해주니까, 아, 싫어요. 하면서 갔지만,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만나게 하시는 그 축복,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 겪지만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 뭔가 그 환자들과도 만나는데 끝나고 나서는 또 다 인사하고 만남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전도를 하지는 않았어. 전도를 하진 않았지만 힘내시라고. 낫게 되시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이 은혜를 줄 수 있었어요. 격려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뚝 떨어져서 뭐 저기서 죽어가든 말든 뭐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 뭔가 하는 게 있어요. 격려해 준다든지 위로해 준다든지 또 붙들어 준다든지 전도돼 주면 너무 더 좋은 것이고 하여튼 그런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의 풍랑 속에 사람들을 만나고 죄수였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 뭐 인생사가 다 그렇죠. 희노애락이 다 있죠.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나누는 이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자기만의 그러한 이 사연에 빠져 우리가 침울해하고 음침하고 또 낙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붙드실 것을 믿고 그리하여 계속 그 믿음으로 나타내서 소망을 나타내고 또 생명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사가 어려움을 어떻게 피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또 겪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견뎌내고 또 잘 위로하고 또 잘 붙들어 주어서 우리를 또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 대한 놀라운 주의 계획 잘 실천하는 귀한 심령 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42장